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르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아멘. 요즘 새벽 예배 때 제가 욥기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욥기를 통한 그 은혜를 참 나오시는 우리 교우들에게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좀 이 은혜를 정리하여서 우리 주일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서 오늘은 그간 욥기를 강의하면서 새벽 예배 때 강의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꼭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부분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강대를 통해 이렇게 흘러가서 성도들 모두에게 고루고루 함께 이렇게 흘러가고 적용이 될 때 우리가 영통하는, 영이 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갈라지고 흩어지고 갈등이 심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 가운데 이런 말 있죠. 주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교훈 받고 할 때에 온전해져서 성도로서 봉사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와 용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함께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는 것이죠. 특별히 욥기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악인에 대한 묘사가 참 많이 나와요. 누구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온다고요? 악인에 대한 묘사. 욥도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또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도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악인에 대한 묘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선인이다, 선한 사람이다, 혹은 선한 삶을 살고 있다, 혹은 어떻게 해야 선인이 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교훈이 또 이렇게 나오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욥기에 나오고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악한 삶의 전형적인 모습과 더불어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잘 염두에 두시고 저를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어떤 삶을 살라는 것이 주제이죠. 악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자, 우리 한번 주제를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따라해 보십니다. 선한 삶을 살라.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 많이 계신데 제가 부끄럽게 한 말씀 드린다면 요새는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안 따라오니까 자꾸 사례가 들려요. 할 말은 많은데 침을 제때 못 삼키니까 왜 이렇게 사례가 되는지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그게 늙는 거라고. 억울한 얘기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반백살 되다 보니까 기침이 이렇게 좀 나오는 걸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반백살이 몇 살이냐고요? 50이 50. 100의 반이잖아요. 자, 여러분 선한 삶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중에 저는 오늘 욥기를 중심으로 해서 선한 삶이란 좀 여러분에게 오늘 연역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 말씀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따라해 보십니다. 치우치지 않는 마음. 예, 맞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마음.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치우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대로 품고 가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박원 집사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그렇게 고백했습니다만 무가치한 것 허망한 것을 쫓아 부지런히 사는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참 우리 내에 참 많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인데 우리가 여기서 돌이켜서 선한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God is good. 그 다음에 뭐죠? All the time.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제가 God is good 그럼 여러분 all the time 하셔야지. 제가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해야지. 미국 교회 안 가보셨어요? 그렇게 하시던데 한번 해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eah,
that's right. 아, 이제 오늘 밤 가서 영어로 꿈들 꾸시겠네. 그리고 내일부터는 그냥 영어가 나올 줄 믿습니다. 예. 예.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나 선해야 되겠죠. 예.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선한 삶을 쫓으려고 무던히도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도우시고 자랑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요. 그 선한 삶을 사는 방법이 욥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떠한 마음이다?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치우치지 않는 마음. 바꿔 말하면 균형 잡힌 마음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욥기에는 주요 인물인 욥을 비롯해서 욥을 찾아온 세 친구가 먼저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좀 우리 발음으로는 좀 익숙치 않은 발음들인데요. 이런 세 친구가 나옵니다. 이 욥과 세 친구 이 두 그룹 사이에 나오는 대화를 통해서 사람을 대하는 다양한 태도와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참 옳은 것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다양하게 역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눈의 스펙트럼을 크게 넓혀주는 그런 은혜가 있고요. 사람들을 대하는 또 다양한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다양한 방법,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이 욥기에는 나타나 있어서 눈을 떼지 못하고 보게 만드는 은혜가 있어 이렇게 소개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중에 의인이죠. 예, 그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죠? 욥은 당대에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a few good men,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어느 날 사단이 충동을 합니다. 하나님, 욥은요 재산도 많이 갖고 있고 자식도 많이 갖고 있고 뭐든지 잘 되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만약에 뺏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oh no, oh no, 손가락을 실제로 이렇게 저으셨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러셨을 것 같아요. 멋있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장담하십니다. 모든 것을 뺏어가도 그는 결코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사단이 하나님을 충동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그러나 안 그러나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좀 쉽게 여러분에게 요약을 하면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사단에게 권세를 줍니다. 네 마음대로 하되 생명만은 놔둬라 하고 모든 것을 빼앗도록 놔두시죠. 세상에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뜻밖의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우리가 또 지혜를 얻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욥이 정말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그 많은 사랑하는 자식들과 그 많은 재산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주 몹쓸 피부병에 걸려서요 깨진 기와장으로 그 피부를 긁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극심한 그런 가려움과 고통을 동반한 피부병을 앓게 되죠. 이것을 보다 못하고 정말 마음이 완전히 미쳐버린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너의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하죠? 나가 죽어라 이겁니다. 한국말에 그런 말이 좀 있는데 부인이 고대 사회의 부인이 남편한테 이 정도 얘기했다는 것은 부인도 완전히 정신이 완전히 나간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이제 부인마저 자기를 떠난 것이죠. 이때 이 고난을 당한다는 소문을 듣고 앞에서 말씀드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들이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달려옵니다. 그런데 와서 딱 보니까 욥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이 세 사람에게 든 생각은 뭐냐면 아, 네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서 벌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점잖게 그들 이 세 사람이 욥을 설득합니다. 욥아, 네가 빨리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나. 왜 죄를 졌어? 빨리 회개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욥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그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서로 디베이트, 논쟁이 벌어집니다. 기다 아니다. 욥의 친구들은 맨 처음에 위로하러 왔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죄져서 벌받는 거야, 빨리 회개해. 욥은 아니야. 친구들은 계속 그렇다니까? 아니라니까? 옥신각신 옥신각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욥기 4장 7절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너는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22장 5절에 보면 욥기 22장 5절에 보면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욥기 8장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욥이 그것을 수긍하기를 계속 추궁하는 거예요. 계속 강권하는 거죠. 그러다가 듣지를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 자녀들이 죽은 것도 네 자녀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거야. 열받으니까 이제는요 뚜껑이 열리니까 누구 갖고 지금 상처를 주고 있어요? 자녀를 갖고 상처를 주고 있어요. 네 자녀가 너희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죽게 된 것은 걔들도 죄를 지어서 그러는 거야. 욥이 계속 아니라고, 하나님의 더 다르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항변하는 데 대해서 화가 나니까 둘도 없는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인생들은 다 벌받아서 그러는 건가요? 무엇 때문일까요? 욥은 이 말을 듣고 생각해 봅니다. 혹시 나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하죠. 하나님, 내가 죄가 있어서 일어나요? 그렇다면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세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내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빨리 가르쳐 주시고 제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욥이 고민 안 한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뻔뻔하게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러세요 이러지 않고요. 욥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본 욥이 몇 번을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내가 젊어서 지은 죄 때문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죄가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인 겁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럼 하나님 무엇이죠?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제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장면이 욥기엔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생각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니 여러분 사랑하는 그 자녀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과 재산을 잃어버린 하루아침에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난다면 이해라도 가고 회개라도 하겠는데 하나님께 여쭤봐도 죄 때문에 난 것은 아닌 것 같고 무슨 실수한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누구에게 원수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걷다가 깨진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가려우니 여러분 가을모기한테 한번 쏘여보신 적 있으세요? 가을모기 말이지 독이 잔뜩 품은 녀석들이라서 턱 한번 쏘이면요 야 이거는요 전기에 오른 것보다도 더 찌릿찌릿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 친구들이 고문을 하듯이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너희 자녀들도 그것 때문이야 마음의 상처기를 이만저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상상을 합니다. 네가 아마도 남의 것을 훔쳐서 그럴 거야. 네가 아마도 남의 것을 불의하게 빼앗아서 그랬을 거야. 막 상상을 하면서 그리고 퍼붓습니다. 처음을 회개해라고 합니다. 아 회개하라니까. 어? 너 나를 무시해? 예, 욥기에 나오는 말을 제가 쉽게 푸는 거예요. 나를 짐승처럼 여기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 소발이라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름도 소발 그래갖고 말도 꼭 소의 발처럼 해. 나를 짐승처럼 여기는 거냐? 막 이럽니다. 나를 무시해? 사람이요 한번 무시받은 것 같으면요 짐승으로 변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좀 무시한 것 같아? 아 그럼 사람이요 굉장히 사나워지고요 입도 거칠어지고요 행동도 거칠어집니다.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입에서 나를 뭘로 보고 이거 나오면요 이게 누구도 못 당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권투를 잘했던 것 같아요. 나를 뭘로 보고 그러더니 저들이 이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합니다. 네 자녀들이 너희 그 죄 때문에 죽었다는 둥 나중에는 네가 보지도 않고 네가 도둑질을 해서 그런가 보다 네가 나른 선한 사람들을 괴롭혀서 그런가 보다 막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화나면 뭐 이렇게 화난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어떤 사람 흉볼 때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아무개가 아마 이러이래서 그런 것 같아 안 그래? 그래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 다음부터 사실로 돼. 사실로 막 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풀어졌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안 풀어. 가만히 있어 그럴 때는 또. 근데 자기가 억울한 건 못 참아. 뭐야 막 이러면서 또 난리가 납니다. 어디서 그래요? 거기 LA에서 그러더라고. 털샷은 안 그러고. 털샷은 안 그러죠? 예. 네. 특히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들의 삶과 욥기에 나타나 있는 삶이 얼마나 비슷한지.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 싸움 잘해요? 아는 사람하고 싸움을 잘해요? 아는 사람하고 싸움을 제일 잘하죠? 이 세상에 여러분이 누구하고 제일 많이 싸웠어요? 네? 친구,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남편 혹은 아내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부모님은 아닌지, 예, 형제자매는 아닌지.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조금만 나에게 서운하게 하면 그렇게 서운한 거죠. 그렇죠? 예. 이런 데서 아멘이 나와서 섭섭합니다. 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과 말과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지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알잖아요. 욥이 형벌받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죠. 우리나라 말로 죄받아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욥기 4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욥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 판단해 주시죠. 누구의 말이 옳았다는 것이에요? 욥의 말이, 욥의 판단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욥을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다는 욥의 세 친구의 말들은 틀렸다, 옳았다, 틀렸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증거를 나중에는 해 주십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왜 이렇게 욥을 회개하라고 강요했을까요? 나중에 화를 내고 저주했습니다. 그의 자녀들까지 저주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치우치는 마음 때문인 것이죠. 균형 잡히지 못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고 판단당하고 악하다고까지 판단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어느 한 곳에 너무 치우쳐버리면 결국 범죄로 이어지기 쉽다는 그런 교훈인 것이죠. 밸런스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의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어느 한 곳으로 너무 치우쳐가면 결국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평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자기들이 아는 것만이 가장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경험한 것만큼만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네 속담처럼 우물 안에 뭐죠? 개구리예요.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 살고 있는, 우물 안에 살고 있는 개구리는 그 우물 안에가 모든 세계의 것인 줄 알아요. 거기서 만나는 몇몇 가지의 생물과 일어나는 몇 가지 단순한 행동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별의별 일을 다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어떻게 자기가 핸들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충격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있는 곳에만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혹시나 우리도 욥의 세 친구와 같이 우리가 아는 것만 옳고 내가 경험한 것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부모에게, 혹은 교우에게 우리가 서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 옳다고 얘기를 하고요, 나하고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 나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욥의 세 친구들처럼 너는 틀렸어, 그렇게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화를 내고 저주하고 있는지 없는지 다 덮어씌워갖고 세상에 철철지 원수가 되는 그런 식의 대화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나하고 다르면 틀린 것이다 라고 정죄한 것은 아닌지, 내 방식대로 안 하면 이건 큰일 난다라고, 내 방식대로 안 하면 난 당신하고 관계 끊겠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이건 정말 세계에서 제일 촌스러운 일이고 정말 정죄받아 마땅한 일이고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과 욥의 친구들의 어떤 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결론 지어준 것을 보면서, 아유 욥의 친구들은 왜 그랬대, 왜 지들만 옳다고 그랬대, 왜 지들이 알고 지들이 경험한 것만 갖고 그랬대, 고통받고 고난받으면 왜 다 벌받아서 그런 거라고 그랬대, 아유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러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창립 40주년이나 되는 교회의 교인으로서, 목사로서 우리가 이제는 좀 새로운 시각, 더 넓은 시각, 더 다양한 식견을,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스펙트럼, 사고방식의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40을 뭐라고 그러죠? 불혹이라고 그러죠. 예, 의혹이 없어요. 예, 웬만하면 다 고집부리지 않고 억지부리지 않고 다 순리대로 가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 틀린 거 아닙니다.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거라고요, 틀리지 않은 것이라고요?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나는 눈만 뜨면 싸워야 되고, 눈만 뜨면 갈등해야 되고, 눈만 뜨면 누구 흉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분을 몇십 년을 알아오면서 그 사람의 100가지면 100가지가 다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아니, 어쩌다가 그분이 한두 가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말고 몇십 년을 알아오는 가운데 그분이 하는 모든 것들을 웬만하면 에이 그러면 안 돼, 근데 따지고 보면 똑같은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혹시 그런 일은 없는지. 없을 줄 믿습니다. 예,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기도 하고 포용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김치 담을 때 본 일이에요. 옛날에, 요즘 말고 옛날에. 어떤 분은 물을 이렇게 쓰르시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물을 처음 씻을 때 이렇게 가로로 쓰르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더 맛있는지. 과학적으로 따지면 채소의 결대로 자르는 것이 맛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못 가고 결정해질까요? 우리 교회 바자회가 큰 흑자를 보거나 큰 적자를 보는 일이 일어날까요?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모르겠다고. 저렇게 쓰면 더 맛있는데. 그 다음날도 서로 얼굴 보는 눈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 더 전에 본 일입니다. 고춧가루를 언제 넣을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시는데. 물론 어느 때 넣는 것이 더 맛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잔디를 우리가 그때 깎을 때인데요, 뺑뺑 돌아서 우리 저 들판을 깎는 게 좋은지 왔다 갔다 깎는 게 좋은지 논쟁이 벌어졌어요. 목사님 무엇이 옳습니까? 그냥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한 번은 뺑 돌고요, 한 번은 왔다 갔다 하세요. 제가 반은 뺑 도시고요, 두 대를 나눠드렸어요. 뭐 집사님은 뺑 도시고요, 집사님은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그랜드 피아노를 여기다 놓을 건지 여기다 놓을 건지 갖고도 한 20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고, 혹시라도 내가 양보하는 것이 더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봤을 때 내가 혹시 양보해도, 내가 혹시 이 시간 조금 뒤로 나앉아도 그것이 만약에 더 행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 이것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열매입니다. 자기가 조금 자존심 상한 것 같고 내 주장이 좀 꺾이는 것 같아도 양보해 줘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행복하게 만드는 이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양선의 열매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동네방네 전화하고 목사에게 전화하고 LA에서 LA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의 친구들은 욥의 귀에다 대고 회개해! 회개해! 회개하라니까! 하고 목이 터지게 외칩니다. 근데 욥은 한 두 마디 친구들에게, 아니야 너희들 생각이 틀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하신 섭리가 있어, 한 두 마디 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기도합니다. 사람하고 소모하지 않아요. 인생을 소모하지 않아요. 시간을 소모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가서는 팍 땡깡도 나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죄가 있으면 주님의 그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막 땡깡을 놨다가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과 뭐 결단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결단을 내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결단을 내려고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사람들의 컴플레인에 아주 시달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근데 그들과 논쟁을 하고 네가 옳으니 그러니 이거 얘기하지 않고요, 누구께 나가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다 보셨죠? 하고 엉엉 웁니다.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를 보세요. 족하고 누구고 가까운 사람들이 적들에게 꼬임을 당해갖고 자기를 다 배반합니다. 막 내통하고 그래요. 자기가 없을 때 하나님 성전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갖다가 막 거기다 방에다 들여서 살게 만들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러지 않고요, 누구 앞에 나가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다 보셨지요.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죄진 것도 아니고 원수진 것도 아닌데 죄 없는 예수님을, 저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습니까? 네가 오르니 그러니 얘기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만세도 맨 끝에 뭐라고 말하죠?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줄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럴까 저럴까 감정과 본능과 유익에 의해서 좌충우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마음이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만 옳은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을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더 크게 여셔서 보다 더 좋은 것을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귀 기울여 보시고 그 입장에 생각해 보시고 때론 양보도 해보시고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균형 잡힌 마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룻밤에 잘 때요 한 50번 정도를 뒤척인대요. 근데 어른들은 침대에서 자면서도 웬만해서는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게 왜냐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오른쪽으로 뒤척였으면 그 다음에는 왼쪽으로 뒤척인대요. 본능적으로 어른들은. 그런데 아이들은요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굴르면 계속 오른쪽으로 굴른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굴르면 계속 왼쪽으로 굴러서 결국은 침대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 아이를 키울 때 보면은 이렇게 앙 하고 우는 소리가 나요. 가보면 떨어져 있어요 침대에서. 그래서 밑에다 두꺼운 그런 베개를 이렇게 깔아놓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어릴 때는 침대에서 이런 균형 감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자면서도 이런 균형 감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점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젯밤에 침대에서 떨어지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아직 젊습니다. 아직 들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웬만해선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으시고 주무시는 이유는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잡을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백 논리라고 그러죠. 흑이야 백이야, 세상에는 두 가지의 초이스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고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한국에서 살고 왔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안 되고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식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때로는 이것이 아름답게 절충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는 겁니다. 창립 4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라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한 균형감각을 가지고 새로운 40주년을 맞는 그러한 속 깊고 속 넓은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성숙한 균형감각을 갖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들어야 더 빨리 우리가 이 생각의 성숙함과 균형감각, 건강한 이러한 마음을 가져 주님 앞에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할 것이다? 다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선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방통행의 삶이 아닌 쌍방통행의 삶, 소통이 있는 삶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치우치지 않는 삶을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마음, 선한 삶. 건강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23장 6절 이하에 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다투시기 위해서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시겠느냐? 아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음성을 다 듣고 계신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프지만 포기하거나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평강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욥기 23장 9절 10절 아주 욥기의 핵심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은데 내 소리를 듣기는 들으시는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그렇게 간구하는데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무엇이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나를 무엇과 같이 만들 것이다? 정금같이 만들 것이다. 지금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러한 순수한 금이 아니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비록 내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장래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더 잘되게 더 선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건강한 영혼이요 건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환난과 조그만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 툭하면 축 처져가지고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오든 저러한 일이 오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구김살이 없는 마음, 하나님 앞에 해맑은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더 선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더 아름답게 이 일을 결론 지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 그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시편에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의 나붓기는 곡식 나갈갱이 추수에서 떨어져 나온 곡식에서 곡식 알에서 떨어져 나온 그 껍질들 얼마나 가벼웁니까? 바람이 불면 그것들이 얼마나 팍 하고 휘날려 오릅니까? 그런 모습과 같다고 그랬어요. 귀가 얼마나 얇은지, 마음이 얼마나 뿌리가 약한지. 여러분 저 하와이에 가면요, 나무 하나가 수백 그루 수십 그루의 나무를 자라게 합니다. 뿌리가 땅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땅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가지가 땅에 들어갔다 나오고, 가지가 땅에 들어갔다 나오고 합니다. 근데 그 뿌리가 깊지 못해서 바람이 확 불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듯 하나, 믿음이 있는 듯 하나, 아무런 일이 없을 때, 바람이 잔잔할 때, 인생의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인생의 시련이 없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르면 막 죄송한 표현을 한다면 난리 부르스가 났어요. 그런데 조금만 인생의 바람이 불고 시련이 불면 왜 why me why me 왜 나한테 왜 누구 하나만 나한테 걸려, 그냥 딱 걸려 이러면서 그냥 누구 걸리면 괜히 그 사람 괴롭히고 말이죠. 제가 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말을 좀 천박하게 했습니다만, 풀트린이라는 기독교 의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강이란 병이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없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래요. 건강은 삶의 질적 문제이다.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구김살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인간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면의 평강의 문제라는 거죠. 외부의 변화와 상관없이 환경을 초월하는, 잊어버리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내면의 평강이 있는 자가 정말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몸이 아파도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그 병을 능히 이길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이 들면 건강한 몸도 병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 때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해진다 말씀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모든 두려움, 절망, 아픔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나는 외로워, 나는 슬퍼, 나만 괴로워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단적인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다?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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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정신적인 평화가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다음에 뭐예요? 넘치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한 인사가 뭐라고 그랬죠? 평안 하뇨. 이 얘기는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너희는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걱정할 것도 두려울 것도 아쉬울 것도 없이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평안하뇨, 샬롬 한 거예요. 아울러 평안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근육이 많고 운동을 잘한다고 그것이 건강하고 그것만으로 건강한 삶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구김살이 없는, 어려움이 와도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 해맑은 웃음으로 주님이 선히 인도할 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도 않는 이 삶이 정정한 진정한 강건한 건강한 삶이요, 이 삶이 하나님의 선한 삶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 우리에게 유지되지는 솔직히 않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와 소망으로 인내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우리가 기대 이상의,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복과 은혜를 끝내 누리고 사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느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아는 것, 나의 경험한 것만을 옳다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마음을 얻어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이 급작스레 바뀔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끝내 더 선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할 줄로 믿고, 영적, 육적, 정신적 구김살이 없이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